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온데 성령께서 우둔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의인에 대하여 묘사를 해준 것이고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악인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너무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나무는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닥쳐와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위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들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리고 마음껏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잎사귀는 늘 푸르르고 열매는 풍성합니다. 시인은 의인의 모습을 바로 그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에 와서 시인은 악인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은 악인은 의인과 전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습니까? 악인은 그것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의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억지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7, 48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죄악은 철저하게 멀리합니다. 그러한 의인의 모습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시인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에 대한 진리지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 해당되는 진리를 바꾸어서 정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다 악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악인은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거나 묵상하지 않지요.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이것은 악인은 의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정말 의인과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 또 세상 사람들,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그 차이가 실로 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혼동스러워하고 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정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법정적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잘 받으면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도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그러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연합의 진리를 아주 강렬하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와 정반대의 모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다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요. 하나님 말씀 또한 싫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이죠. 이게 바로 비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실로 너무나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실로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영원히 새롭게 거듭났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교회만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채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과 정반대의 본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은 의인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겉껍질을 뜻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벼, 보리, 조 같은 곡식의 나다를 찧어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벼, 보리, 조, 이와 같은 곡식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다를 찧어서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서 겨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라고 하는 것은 알곡이 빠져 있는 상태의 껍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빠져 있죠. 그 속에 알곡이 빠져 있고 그 껍질. 농부가 탈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만을 순수하게 얻기 위해서 탈곡을 합니다. 농부는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합니다. 농부가 벼를 수확한 다음에 탈곡해서 겉껍질을 벗겨내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겨인데요. 겨는 그 알곡에서 벗겨지는 순간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바람에 나는 겨인 것이지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 탈곡을 하게 되면은 겨는 바람에 불려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농부는 탈곡이 다 끝난 다음에 겨를 한 곳에 모아서 불 속에 던져버리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악인을 바로 그와 같은 바람이 흩날리는 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칼빈은 시편 1편에서 시인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편 저자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악인들을 광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에 비교했듯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어떤 나무에 비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3절에서 의인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으면 4절에 봐서는 그 다음에 황량한 곳에 심겨진 뭐 나무 이렇게 이제 악인을 비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량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도 없고 말라 빠져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비유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시편 1편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예레미야가 악인들을 광야에서 자르는 떨기나무에 비교했듯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어떤 나무에 비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비유를 충분하게 강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더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악인들을 격하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인은 그들이 잠시 떠들어대는 번창한 상태에 눈을 두지 않고 파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침내 그들의 덜미를 잡고 만다는 것을 진지한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악한 자들이 현재는 번창하게 살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은 죽정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다. 죽정이가 겨죠. 그들은 죽정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곧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시작하면 그의 진노의 거센 바람으로 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실 것이라는 말이다. 그 외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형식의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악인이 장엄한 나무처럼 높이 올라가고 크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김으로 그 사람을 그 높은 위치에서 내던지기로 작정하는 날이면 한낱 죽정이나 찌꺼기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시편 1편 저자가 왜 황량한 곳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지 않고 바람이 나는 겨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악인들의 상태가 더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악인은 현재 번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의 상태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 바람에 나는 겨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함으로 특별히 악인의 비참한 종말과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무엇인가 강렬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악인의 상태와 그 종말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악인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겨라고 하는 것, 바람이 나는 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농부의 눈에 겨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알곡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지요. 농부는 탈곡을 한 후에 알곡은 창구에 보관하지만은 겨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겨는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부가 겨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은 겨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쓸모 있었다면 그것을 불 속에 태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겨가 쓸모 있는 존재라면 그것을 창고에 소중하게 농부가 보관할 것이죠. 그러나 겨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곡을 한 후에 농부는 겨를 모아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겨는 그 속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지요. 그래서 겨는 외형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속에 들여다보면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쉽게 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악인은 무가치한 그런 존재입니다. 악인은 스스로를 대단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악인이 전혀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악인은 가볍고 허망한 그러한 존재이고요. 유혹에 쉽게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악인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매일 술만 마시고 매일 도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왜 사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야.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인간들의 눈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인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 추악, 탐욕 등 온갖 죄악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보다 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전혀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의인으로부터 분리될 때가 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악인이 의인들로부터 분리될 때가 온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인이 의인들과 함께 섞여 삽니다. 악인이 의인들과 함께 섞여 삽니다. 가족 중에도 의인이 있는 반면에 또한 악인도 있지요. 사회 구성원들 속에도 의인도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이 땅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은 악인들이 의인들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농부가 알곡과 겉껍질을 분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알곡과 겉껍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볕줄기를 갖다 놓고 타작하는 기구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볕줄기를 공중에 들어서 흔들어 대지요. 그러면 알곡은 타작마당에 떨어지고 벼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가 버리죠. 타작마당에서는 그처럼 알곡과 겨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때가 바로 이러한 날입니다. 심판때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심판의 혹독한 과정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의인들로부터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 이 땅에서는 지금 악인들이 의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으로부터 겨가 벗겨져 나오듯이 악인이 의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이 진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분별하기를, 여기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겉껍질을 분리하듯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분리의 과정을 거치면은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인은 의인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섞여서 삽니다. 그러나 심판은 탈곡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겉껍질을 분리하는 그런 시기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모이게 되고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의 회중에 단 한 명의 악인도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사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인과 같은 악인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의인들만을 위한 그런 곳이고요. 악인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지요.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악인의 종말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바람에 나는 교회의 마지막 운명은 어떤 것이지요? 바람에 나는 교회의 마지막 운명, 그것은 바로 불속인 것입니다. 농부는 겨를 모아다가 불속에 던져버리지요. 그러니까 겨는 알곡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불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알곡은 곳간에 보관을 하고 죽정이, 즉 겨는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가는 종착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처럼 악인이 의인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악인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 시인은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악인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인이 의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잠시 유보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탈곡할 때까지 보리단을 잘 보관하여 둡니다. 농부가 보리단을 잘 보관하여 두는 것은 겨 때문이 아니라 알곡 때문입니다. 겨는 알곡과 함께 붙어있는 동안에는 잠시 농부에게 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탈곡이 되어서 겨가 알곡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는 즉시 불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악인이 의인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비유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참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 옆에 심겨진 그 나무 얼마나 참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나 악인을 비유한 바람이 나는 견은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무가치하고 전혀 쓸모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고귀한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시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실로 큼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또한 참으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는데 참 우리 모두는 이처럼 가련한 인생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